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고 또 너무나 꼭 대답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인데 제가 그래도 한 번만 더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예. 당연히 그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공간 복음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내용이었고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자 또한 특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한 가지 강력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뭐냐면요. 나는 정말 사랑을 원한다. 그런데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사랑. 근데 오늘 본문인 호세아 6장을 읽어보면 이것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내용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죠. 반역과 악함. 그리고 피발자국, 또한 가증한 음행.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백성들의 현실이자 일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당시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들은 말했을 겁니다. 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도 짓고 한눈파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어찌되었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팀 켈러나 아더 핑크 같은 신학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부정하거나 거절한 적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이 우상을 붙들었던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들한테도요. 물어본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포기한 적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바알 신을 조금 따르긴 했지만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들은 어떤 근거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을까요? 원래 거의 모든 종교는 자신들의 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신도들에게 요구한다고 합니다. 다만 스스로 깨달아서 신이 되어야 되는 그런 종교들은 좀 예외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못 들어보셨죠. 부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공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약간 종교적으로 다르거든요. 근데 그 외에 세계 4대 종교라고 하는 이슬람, 힌두교 등은 신을 꼭 사랑해야 된다. 신도들에게 강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대부분의 신도들은 자신들의 신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에 대한 충성, 복종, 숭배, 많은 예물과 끊임없는 예배, 그리고 경전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신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랑한다는 게 꽤 힘듭니다. 알라는요, 절대자이자 주인과 같은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알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코란을 기반으로 한 율법에 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괜히 하루에 다섯 번씩 절하고 이거 먹고 이거 안 먹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메사역을 이슬람권에 다녀왔는데요. 새벽 4시 반부터 우리의 잠을 깨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잔이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가셨던 분들 다 잠 깼습니다. 첫날은 또 왜 이렇게 크게 하는지. 아유, 엄청 크더라고요. 힌두교는 사랑을 하려고 보니까 신의 숫자가 3억 3천이나 됩니다. 누구 비위를 맞춰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좋아하는 신을 찾아서 그 신의 비위는 맞춰야 됩니다. 참 사랑한다는 게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사랑을 원하신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 신이 아닌 진정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적어도 이런 세상 종교들보다는 우리가 더 노력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밀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면 우리는 열 번을 기도하고 그들이 웅장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더 크고 웅장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인정하시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종교적인 개념에 갇힌 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안타깝지만 지금의 유대인들조차도 이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도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제사도 번제도 아닌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 서로 함께하며 관계적으로 깊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30년 동안 남편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를 향해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30년 같이 살았어요. 당신 나 얼마나 알아요? 내가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알아요? 어떤 음악 좋아하는지 알아요? 내가 어떤 장소에 가는 거 기뻐하는지 알아요? 당신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어요? 남편이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정말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적인 부분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어떤 관계로 이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복종과 제사만을 요구하는 종교적인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요구하십니다. 오늘 진정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 기뻐하실 온전한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관계로 함께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적어도 우리 지구촌의 성도님들이라면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여러분들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까? 많이 나오죠? 구원 받으셨어요? 어떻게요? 예,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흘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 보혈의 피, 그곳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거, 이거 아닙니까? 아마 아이가 됐든 누가 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이것, 이 복음, 사실 지난주 우리 피영민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셨던 그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것이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저는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14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3층에서 그때 새생명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시니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니어 새생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생명의 달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데 한 분이 눈을 크게 뜨시면서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럼 느낌이 오죠? 아, 이분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이분 잘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접에 대해서 해서 일어나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영접 기도를 같이 따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이제 당장 죽는다고 해도 두려움 없으시겠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아, 아까 들으신 게 조금 기억이 안 나시나 보다. 그래, 시니어들은 그럴 수 있지. 복음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전하고요. 한 번 더 여쭤봤어요. 그런데 역시 뭔가 애매한 얼굴로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실까 하고 여쭤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전도사님,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요,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종교는 구원이든 해탈이든 이루려면 최소한의 의무는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동양권 종교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죠. 오를 의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신에게든 의로움을 인정받으려면 의로움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오를 의, 모양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양양자 있어가지고 나아자 그래서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오를 의는 행위를 담보로 하는 글자입니다. 왜요? 의인,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을 말합니다. 의리, 의를 위해서 최소한 지켜야 될 도리를 말합니다. 의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함을 담보로 한다는 거죠. 적어도 의로우려면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신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과 의로움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단 한 곳밖에는 없다라고 말해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의 관계인 거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 영혼과의 관계예요. 믿음 혹은 영접이라는 단어,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구원의 문을 여셨음을 받아들이는 이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로움으로 보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심지어는 이 구절에서요. 예수님을 죄라고 표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이 교환이 이루어진 것은 관계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의로움을 얻었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처럼 찢어진 것이 낫게 되었고 싸매 임을 받았으며 이틀 후에 살았고 셋째 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복음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와 세상에서 말하는 악하다는 사람들과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솔직히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의로움이 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죄로 닫혔던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또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호세의 아내이자 고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은요 말씀을 살펴보면 제대로 심지어는 회개조차 한 일이 없습니다. 2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은 있어요. 아 이제 남편에게 돌아가야겠다. 근데 이 내용은 반성도 회개도 아닙니다. 그때가 형편이 더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중심적이자 이기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녀가 구원받은 이유는 단 하나. 호세와의 관계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한 것, 의로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답이 없는 죄악된 인생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보여주시고 직접 우리 모두를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다면요.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로 또한 함께 하실까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숙해 주십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며 성숙해 하세요. 1절하고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주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찢어진 백성이 싸매임을 경험하고 낫게 되는 조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 번만 더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받아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과 굳이 함께하시며 친히 치유하여 주시죠. 이런 모습은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을 향해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호세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먼저 호세아는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다시 샀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은 당시 건강한 여성 노예 한 명의 값이기도 하고요. 선지자 한 명이 1년을 살 수 있는 생활비에 맞먹는 그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죄악된 여인을 향한 너무나 큰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여인을 데려왔으면 남편이 여인한테 한마디쯤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큰 대가를 치르고 받아줬다면요. 한마디에도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너는 많은 날 동안 홀로 근신하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자신의 죄악을 천천히 돌아보고 회개하라.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이 좀 풀리면 그때 우리 함께하자. 이거 이상한 거 아니죠?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 남자는 굉장히 훌륭한 남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고멜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대화 속에서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하며 회개되고 회개하고 변화되자.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내가 너와 함께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붙들고 너와 함께하며 너를 잠잠히 그리고 뜨겁게 사랑할게. 고멜이 회개하고 성숙하게 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호세아는 자기 자신도 함께할 것임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녀와의 관계를 멈추거나 내려놓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도 성숙도 회복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만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큰 소리 뻥뻥 치고 나만은 결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런데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욕설까지 하면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디베리아 호수로 오셨을 때 베드로의 모습 보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 그대로 적구석에 쭈그려져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큰 소리나 치지 말걸.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배반하고 부인했으며 심지어는 그 모든 시간 세 번이나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똑똑히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슨 낯이 있어서 예수님께 말을 겁니까?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재확인하시면서 베드로를 일으켜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그분과의 관계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만 열려있다면 과거의 실수거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성숙한 제자이자 심지어 능력의 사도로서 쓰임받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이미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한 명을 더 생각해보게 되죠. 누굴까요? 가룟유다. 가룟유다는요.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관계가 없으니까 돌아올 수 없고 돌아올 수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회복될 수가 없지 그대로 끝나버린 겁니다. 관계가 없으니까. 새가족의 길 강의 중에 아마 이 말씀이 있었는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요한 1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까지요. 여기서 가장 어린 아이들도 아버지를 알고, 가장 성숙한 아비들도 태초부터 계신 이, 즉 아버지를 안다라고 이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어떻게 아이와 아비가 그럼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경험적인 차이예요. 오랜 시간 가운데 함께하면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날마다 그분을 경험하며 성숙해 하실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태초부터 계셔서 우리를 택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그 목적을 이루시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경험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겁니다. 어떤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함께 하시고 영적으로 메말라 비틀어져가는 영혼들에게도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뿌려주시는 것, 이거 은혜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경험 속에서 이 온전한 관계 가운데 성숙해야만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날마다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조금이라도 무너지게 되면요, 우리는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관계로 인해 회복되고 성숙하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가 더 남았네요.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관계로 함께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완전케 하세요.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참 서글프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진심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호세아의 시대는 실제적인 우상 숭배도 만연했지만 이것만 아니더라도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는 끊어져 있는 형식적이고 허울 뿐인 그런 관계가 정말 만연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그들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사랑은 마치 허망히 사라지는 아침 구름이나 이슬 같은 거구나. 결국 이런 허망한 관계와 말뿐인 이런 사랑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 자신의 운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호세아 뒷부분인데요. 1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공통점이 있죠. 앞에 두 가지는 지금 먼저 그들의 사랑과 이어지게 되고요. 허망하게 사라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구름과 이슬 같은 더덥고 허망한 관계였던 백성들, 이런 허망한 운명에 빠져들게 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든 인생들, 우리 모든 생명들이 정말 이렇게 허망하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정말 많이 장례가 나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 건강 약하신 분들이 너무나 뜨거운 더위 때문에 잘 버티시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소천하시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여기 말씀 전하려고 여기 앉아있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지금 기도하셨던 아버님이 소천하시게 되셨다라는 것. 참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한계가요, 정말 우리가 당당하고 때로는 무엇인가 이룰 것 같은 큰 존재들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에요. 이슬과 구름 같은, 참 더덥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 마지막 부분에 이 이슬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의미로 한 번 더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슬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허망히 사라져버리는 앞에 나온 그런 이슬이 아니라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주고 백향목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그런 생명의 이슬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슬과 같이 허망히 사라질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슬이 되어주셔서 아름다움과 더불어 영원히 뿌리 내릴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성경에 같은 책 안에서 한 가지 단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정말 드문 경우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슬처럼 사라질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영원한 생명의 이슬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는 것, 그리고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더 믿음과 은혜의 길, 그리고 마지막 때조차도 우리의 영원한 약속의 때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슬과 같은 존재들에게 생명의 이슬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이슬 같은 우리에게 죽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오히려 저는 완전케 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며 그분과 함께 완전해지고 그분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이것이 백성에게 약속된 은혜의 길 아닙니까? 영원할 수 없는 우리가 영원하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완전해지고 은혜의 완성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천국은 분명히 장소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영원하신 그분의 통치이자 그분과의 관계의 완성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분명히 경험하게 될 우리의 약속된 영원한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관계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관계적으로 회복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완성, 영원한 완전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제가 단어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칭의를 얻었고 성화를 경험하며 영화의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죠?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가 왔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려야 될까? 오늘 설교의 제목, 근데 사랑에 대한 제목이 아니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관계인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의 은혜를 경험했는지는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와 영화와 성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의 제목을 한번 바꿔볼게요. 어떤 관계인가였죠. 그러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시냐는 겁니다. 이루어주신 구원에만 만족하거나 그분의 마음과는 크게 상관없는 내 목적을 위한 그런 신앙,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혹은 종교적인 의무를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머무르고 계시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안타깝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진짜 사랑을 원하고 진정한 관계를 원하는데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나 번제보다 오늘도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한 명 한 명의 백성들이 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우리 8월 한 달간 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 이름 불러가면서 잘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이 안 나오. 하고 계시죠?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셔? 너 하나님 어떻게 경험하고 있어? 내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 어떤 분이야?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더욱더 많이 알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가운데서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 앞에 두고요. 저희 아내와 좀 말씀을 앞에 두고 좀 가끔 아내랑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정도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기본이죠. 하지만 말씀 가운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 나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며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맞다. 하나님 이런 분이셨다. 그럼 내가 이 모습을 따라가야지. 똑같이 읽어도 이것이 답 아닙니까? 기도할 때 어느 틈엔가 내 중심에 맞춰져서 내가 원하는 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 무엇일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제가 그럼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맞춰야 되는 것, 이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새벽에 제가 이 생각을 하다 갑자기 잠이 깼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 모습에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내미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됩니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예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인애가 됨을 믿습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애를 원하는데 제사도 번제도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번제를 드리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라고 말하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 어떤 관계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나는 정말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관계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성숙하며 장성한 분량을 이루고 있을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것이 삶으로 아름답게 빛나시는 우리 모든 지구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